올해 예상치 않게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하고 또 금요일에는 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전도서 1장, 2장, 3장을 이제 강의를 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가 이제 12장인데 처음에는 서너 번 이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번 정도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서를 그래도 이제 장별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강해를 하거나 듣는 게 아마 일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전도서를 강의하고 그러는데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를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충실하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서를 여러 차례 이제 읽으셔서 또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나와서 또 한 분이 세 장, 네 장씩 이제 읽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전도서를 어쨌든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헤매는 일이 생겨요. 왜 도대체 이런 말을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런 그 구조 속에서 4장, 5장, 6장 이거는 어떤 용도로 기록을 했는가 요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1장하고 2장에서 인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삶이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게 돌아가고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은 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헛되다, 영을 괴롭게 한다. 이런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제시하고 본인이 지혜롭게 살았는데 과연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혜도 헛되지 않느냐? 이런 그 문제. 세 번째, 본인이 이제 많은 재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한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그 회의감이 이제 든 거죠.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게 네 번째 문제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 요 네 가지를 1장하고 2장에서 솔로몬이 인간의 문제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3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 일어나는 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장, 12장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주시는가. 이런 문제를 11장하고 12장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4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3장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4장, 5장, 6장 이렇게 강의가 쭉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다. 3장부터 10장 사이에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돼 있고 인간이 누구라도 이제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고 저도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3장을 읽고 3장을 이제 강의했어요. 거기 주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고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n control 한다 그랬어요. in control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짜놓고 그러고선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되 모든 거를 장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 시기 이런 것에 순응하며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스무 살 때, 서른 살 때, 마흔 살 때, 저 같은 지금 60세가 이제 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이 시간이 있고 또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만족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기쁨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감리교의 유명한 생스터 목사님의 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이라 다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이가 들고 근육이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나이가 그러니까 뭐 60, 70, 80 이렇게 이제 되면서 몸이 이제 쇠약해질 때 생스터 목사님이 네 가지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때니까. 두 번째는 집을 항상 밝게 유지하고 명랑하게 살려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다. 나이가 들어도. 세 번째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주신 복을 내가 세워보겠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멋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뿐만 아니라 젊어서부터 실천하면 좋은 이와 같은 그 결심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이런 삶, 기회, 시간 이런 것들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순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을 이제 강의하는데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잡았어요. 인생은 간단하지 않기에 우정과 그 다음에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이게 전도서 이제 오늘 네 가지 주제가 나와요. 네 가지. 오늘 4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목 정하기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주제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거를 가서 보면 인생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면 솔로몬이 시작하면서부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인생이 매우 단조롭고 허무하고 그래서 인간의 영을 괴롭게 한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거든요. 이렇게 결론 내린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맨 끝에 12장이 진짜 결론이잖아요. 12장 맨 끝에 가서 보면 인간의 의미가 뭐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자.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허무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인생의 해산의 고통, 쓰라린 고통,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죽는 거 이런 거 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전체 일의 결론을 한번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듀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듀티 중학교 가면 다 배우잖아. 이거 너 듀티다.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게 너 듀티 의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인간에 온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홀, 홀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걸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런 결론. 자, 그래서 실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4장에서는 솔로몬이 여러 장소를 방문을 합니다. 실제 장소를 방문하는 거예요. 법정에도 가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도 가보고 본인 이제 왕으로 궁전에 사니까 궁전 안에서 일도 살펴보고 이렇게 실제 장소에 가서 실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을 실제로 본인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목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그걸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잠언 2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사실 헛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진 않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전도서 4장에서 본인이 실제 장소에 가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었던 그런 일, 그런 일을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위얼십 목사님 이런 강의 그거 참조하고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 그 다음에 로크맨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다른 주석서 이런 걸 보고 4장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혜서를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서, 서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요한계시록 이런 거 뭐 이렇게 공부해갖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인데 어느 면에선, 근데 이게 전도서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주제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요거 잡지는 못하면은 그러면 저 자신이 헤매게 되고 여러분도 헤매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위얼십 목사님 이런 분이 20세기 최고의 목사, 최고의 강해설교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강해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구약성경 강해를 이제 강해서를 적어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쓴 책이 전도서 강해라 그래요. 전도서 강해.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거 전도서라든지 성경 전체의 틀을 이렇게 다 보고는 이렇게 딱 이건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어디를 가냐. 지금 시골에 가면 법원을 간 거예요. 법원. 예. 법원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제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압제를 깊이 살펴보았는데, 보라, 압제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의 압제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압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정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좀 돈 있고 그런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돈이 없고 이런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그러므로 내가 아직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더욱 칭송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왜 이런 압제, 불공평한 그런 일, 이런 게 인생에서 일어나는가. 이게 생각을 하고 3절에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낙태가 되거나 아니면 유산이 된 이런 자. 나와보지도 못했잖아요. 생명이 이미 수태가 됐지만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들보다 오히려 더 낫다. 지금 이런 결론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해방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법을 주셨어요. 그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재판하는 법을 주셨어요. 재판. 사람이 모이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법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법제도가 있으려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을 치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모세가 앉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문제 큰 문제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와서 모세 앞에 와서 이걸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잠시 방문했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안심한 거예요. 모세 혼자 앉혀놓고는 수많은 사람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매일 갖고 오면 이거는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혜가 있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치리자로 세워서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그렇죠? 10명의 치리자.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건 10명의 치리자. 안 되면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모세에게 갖고 오는 그런 시스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무슨 또 헌법재판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신명기 19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법을 하나님이 이제 주세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사람이 불완전하고 사람이 이미 양심이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사회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5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게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 때나 구약 시대나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이와 같은 국가나 이교도 국가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왜? 사람의 본성이 이미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길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특성을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직무를 수행하는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뭐 그 외에도 여러 종류, 막 군대의 장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줍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며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지금 이제 세상이 좌익 세상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법이 어떻게 해요? 잘했든 못했든 뭐 상관없이 약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편파적으로 이 사람은 옳고 조금 뭐 돈이 있다가 이러면 이 사람은 편파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또 강력하게 무언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들어서 불공정한 이런 재판을 하면 안 된다. 가난하든 부하든 법이라는 거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는 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모세가 직무수행자들에게 특별히, 이건 뭐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장 17절 가서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가난하냐, 부자냐, 부하냐, 내 친척, 내 일가친척이냐, 그렇죠? 뭐 이런 거 따지고 우리 동네 사람이냐,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그걸 판결하겠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자든 작은 자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모세 오경 안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 이후로 한 1,000년쯤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왕국 유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는 원인이 뭐냐?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권력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절,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2장 이런 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돈 있고 뭔가 좀 학식이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압제하는가, 그 결과 국가가 멸망하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지혜를 준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두 여인, 그 두 여인의 이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게 누구의 아이인가 이런 걸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이제 판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의롭게 재판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이제 재판관들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들이 자기처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재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판정에 가본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법원에 가본 거예요. 법원에.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접 법원에 가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제받는 거를 그걸 눈으로 이제 확인한 거죠. 이렇게 압제를 받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이제 솔로몬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위로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을 짓누르는 자들, 이들을 짓누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짓눌림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1절은 이 세상에 압제자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식으로 뭐 백이 없다 그러지, 옛날에 우리가 백이 없고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약한 그런 사람들을 짓누르는 이런 거, 이런 걸 눈으로 이제 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압제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그냥 100% 압제잖아요. 100%.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에서 사니까 그래도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법이 지켜지고 공의와 그 다음에 그래도 이런 정의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인간 사회에서 압제가 왜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 때문에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이든 돈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하고, 그럼 더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눌러야 되잖아요. 자꾸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7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압제를 당하셨다. 영어로 oppressed도 그랬어요. press가 누르는 거잖아요. 거기다 op가 이렇게 붙으니까 짓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압제. 예수님도 압제를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이렇게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압제를 당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몸소 이제 당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아, 이거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은 거예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죠? 자기가 쭉 살아보고 보니까 이게 뭐 일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뭐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그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도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일이 안 되니까, 백성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욥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고난이 닥치니까 저를 죽는 게 낫겠다. 그렇죠? 예레미야도 하도 백성이 말을 안 듣고 가서 뭐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내게 더 유익이 될 뻔했다.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신음을 이렇게 내놓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 유산된 자 아니면 낙태된 자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는 수태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에요. 근데 아직 밖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악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죽긴 죽었어도 이런 사람이 제일 낫겠다. 이러한 어떤 비관적인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데 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이 사법 시스템을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만 다 뽑아갖고 나 이래갖고 사법관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일 처리하도록 하면 그러면 시스템이 완벽히 정비가 돼서 솔로몬 시대만큼은 정의가 집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질 줄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할 수 없냐? 솔로몬이 정부를 재편하잖아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놓잖아요. 그들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계속 바뀌고 이러잖아요. 잘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되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노력해도 인간이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사법 시스템, 완전하고 공평한 이런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이 세대를 섬기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해 사법 시스템, 입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단순히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도 놓고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고 악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청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가 돼서 사법 시스템이 솔로몬 때에도 부패가 돼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부패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뭐 우리법 연구회인가 이게 이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이거 법원 전체를 장악을 해서 그래서 악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청원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시장을 방문합니다. 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 시장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느 면에서 유일한 데예요. 여기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수고하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 저주가 있기 전에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었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 인간으로서 특히 예수님 믿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제대로 이제 해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어요? 목수 생활을 했어요. 목수. 그렇죠?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천막을 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 같은 경우 곳곳에서 다니면서 천막을 만들고 이렇게 자비랑 목회도 하고 물론 많은 교회에서 헌금도 받고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필요한 곳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서도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걸 솔로몬이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해 모든 옳은 일, 이것으로 인해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부지런한 사람을 본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올바로 일하는 사람, 경쟁력 있게 이렇게 일하고 사회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시기하고, 그렇죠, 질투하는 걸 본 거예요. 기술도 좋고 유능하고 사회를 바꾸고, 뭐 지금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터널이란 뭐 이런 터널이 있고 그래요. 그게 지금부터 120년 전, 130년 전에 바다를 뚫어갖고 만드는 해저 터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20년, 130년 전에 바다 밑을 뚫어갖고 지금처럼 무슨 뭐 크레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 바다 밑을 뚫어갖고 그래서 뉴저지주하고 뉴욕하고 여기 사이를 연결해 놨어요. 그런 터널이 몇 개나 있어요. 링컨 터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 그런 일을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이런 모든 걸 딱 해갖고 감독하고 해서 이 터널을 뚫어놓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게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 일을 좋은 일을 해놓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렇죠, 유능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 개미 같은 그런 사람 칭찬하잖아요. 아,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칭찬해야 될 줄로 알고, 아, 그리고 시장에 딱 나가서 봤더니 부지런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실제로 뒤에 가서는 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가인이 시기를 해서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에서하고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잘 되는 걸 보고 에서가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그렇죠? 다윗이 잘 되니까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게 인간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회다. 자, 그럼 이걸 지금 교회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경쟁력이 있는 성도인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이런 데서 경쟁력이 있고 유능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혹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게으른 사람을 또 만난 겁니다.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들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다. 한불의 사람은 부지런하고 게으른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는 못하겠다고 아예 태어난 이후에 이제 작정을 그렇게 하고는 욕망도 없고 야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그리고 손 다 놓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허송세월하는 거, 이제 시간만 가서 죽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잠언 18장 9절 가서 보면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한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낸 이런 사람을 어느 면에서 경멸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시장에 나가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다 놓고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6장의 10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 자같이 와서 너를 덮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시장에 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 6절에 가서 보니 한 움큼을 가지고 평온히 지나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가득 채우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아, 어떤 사람을 가서 보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든 적든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유용하게 이렇게 쓰면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람. 일도 적절히 하고, 그리고 여가 생활도 좀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사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잖아요. 왕 사람들이 40년, 50년 전부터 이제 이민을 갔는데, 그 전에 뭐 뉴욕 같은 데 이런 데 야채 시장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누가 점유했냐. 유대인들이 다 점유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다 돈도 벌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가갖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차지를 했는데, 말 그대로 한 16시간씩, 17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두 배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금방 부자도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가, 휴가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날 일 중독이 돼갖고 일만 해요. 그러니까 제 처가 겨울에 아이들도 좀 방문하고, 우린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유 어떻게 가나 어떻게 일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 중독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좀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균형 있게. 이런 말을 지금 솔로몬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빠지면 계속해서 이제 욕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균형 있는 그런 삶. 뭐 저 같은 경우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일을 끝내고 내가 맡겨진 일 끝내고 그러고선 내 인생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교정하는 일, 하루 종일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오고, 계속 이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길 좀 벗어나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지내야 되겠다.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솔로몬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재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재물에 대해서 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갔으면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 만수무강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이다, 예수님 믿는 게 이득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떠나야 된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그런 도리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6절에 그렇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사실은 큰 이득이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큰 이득이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된다 그러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맞죠 여러분? 확실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근데 도를 지나쳐서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그 돈 자체만을 사랑해서 인생의 모든 걸 다 돈에다 두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거 하다가 결국은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솔로몬도 여기 가서 보니까 시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인생에 여가도 이렇게 좀 활용하고 휴가도 하고 뭐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는 너무 독립적인 그런 그 삶을 살다가 고독에 빠져서 지금식으로는 이렇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또 보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7절, 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봤다.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홀로 있어요.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런 건 무슨 우정, 뭐 협력, 교회 나와서 교제 이런 거 전혀 없고 애가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집안을 이어받을, 재물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맨날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수고가. 도대체 이거 다 재물을 쌓아서 뭐에 쓰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냥 집에 뭐 보물이고 뭐고 다 쌓아놓았는데 그거 보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쌓아놔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무언가에 지금 이렇게 미쳐갖고 맨날 가서 그냥 혹사하는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다 쌓아놓고 아,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는 그냥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갖고 그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어때면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가친척 형제도 없고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죠.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휴가 생활 뭐 이런 거 여행 뭐 국외 여행 어디 좋다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인간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2절엔 솔로몬이 이제 길로 나가봤어요. 큰 길, 작은 길.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왜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9절에서 12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올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위에 8절에 한 사람이 홀로고 하는 게 지금 나오니까 고독하게 사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맨 끝에 세 겹줄에서 1, 2, 3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 솔로몬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앞뒤 문맥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독한 사람이 문제를 본 거예요. 뭐가 없어요? 우정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사귀는 게 없어요. 성도들하고 교제가 없어요. 협력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그 솔로몬이 조금 더 나은 삶은 이런 거다 하고 지금 제안한 내용이 여기 9절에서 12절에 지금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딱 되시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줄, 세 사람 이렇게 지금 해서 뭐 세 사람, 백 사람도 늘어놓을 수 있지만 하나, 둘, 셋만 하면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가면 더 좋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금방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가서 보니까 당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는다. 당연히 둘이 일하는 게 협력해서 일하는 게 당연히 일이 쉽고 일이 쉬워서 많은 일을 하면 서로 좋은 보상을 이제 나눠 갖는 거잖아요. 10절엔 길 갈 때에도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특히 옛날 지금부터 3천 년 전의 길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뭐 아스팔트가 쫙쫙 깔려 있고 뭐 이렇게 그 옆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제가 요 근래 어저께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극한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EBS에서. 그래서 9시인가 뭐 8시에 보는데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나오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40년, 45년 된 이 트럭, 버스를 갖고 그냥 계속 고치면서 그러면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은 거기 타고 있던 남자들이 다 내려갖고 이 나무 다 빼가지고는 갖다 집어 바퀴 밑에 집어넣고 넘어가면 또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해갖고 예, 10km 뭐 이런 거라는 거 2시간, 3시간, 4시간씩 다니고 그 안에 그냥 여자들, 아이들 데리고 그러고선 뭐 짐 잔뜩 지고 그러고선 그 40년, 50년 된 그 버스, 트럭 위에 그러고선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더라.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누가 좀 보고 길이라도 좀 하나 닦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불쌍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똑같이 그거보다 더 그래도 지금 50년 된 버스라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고쳐서 그땐 그런 거 없잖아요. 달구지 뭐 이런 거 해서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때 도둑들이 있고 산적들이 있고 다 이런데 이걸 다니려고 하면 아 당연히 둘이 다니는 게 셋이 다니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70명 이렇게 내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요? 두 명씩 보내잖아요. 둘씩 둘씩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이 있다. 둘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은 온기를 얻는 데에도 좋다. 예,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 나이가 들면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결혼하게.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라고 온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고요. 12절은 원수가 나타났어요. 적군이 나타나도 이 적군을 무찌르는데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죠. 그렇죠? 특히 밤에 산적이 나타나고 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 겹줄이 훨씬 낫다. 뭐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서로 의견도 내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한 사람 쓰러지면 일으켜도 주고, 이러한 그 우정을 가지고 협력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에서 16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 안에서 일어난 거를 본인이 직접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에도 더 낫다,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4장 3절에, 3절에도 가서 보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가 그들 둘보다 더 낫다. 6절에도 가서 보니까 한 움큼을 가지고 평안히 사는 거, 균형 있게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13절에서 16절에도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그게 영구히 지속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인기를 누리잖아요. 인기가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인기가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보고 그다음에 궁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왕을 한번 보겠어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지 아니하려 하는 왕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이제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자기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 늙어갖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의 말 듣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든지 이렇게 돼갖고 가난하게 된 그런 왕보다 처음에 고생하고 한 그 아이가 더 낫다. 나중에 이제 왕권을 가지니까. 자,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이롯을 둘째 아이, 그는 늙은 왕이에요. 말 듣지 않는 그런 왕. 그를 대신하여 이롯을 둘째 아이, 아까 얘기했던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나온 그 아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아이와 함께 해 아래에서 걷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 깊이 이제 살펴봤더니 16절 모든 백성들이 끝이 없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예, 솔로몬 당시에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한 5억이나 됐을까요? 근데 지금 불어나서 거의 70억, 80억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백성들의 끝이 없고, 그렇죠.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으며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아, 이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기도 얼마 지나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한 왕이 나옵니다. 왕이 이제 처음 되면 대다수의 왕들이 이제 젊을 때 왕이 되잖아요. 젊을 때 왕이 되니까 조언자들, 옆에 있는 이렇게 많은 그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조언자들이 이야기를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서 5년, 10년이 되면 자기도 이제 통치해보잖아요. 아, 이렇게 나 혼자 통치해도 되겠구나 하고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 특별히 주변에 이제 간신배들이 또 나타나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갖고, 예, 그래서 악한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 있다는 거를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신배에게 둘러싸여갖고, 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왕은 되게 어떤 왕이냐. 힘이 없는 그런 왕이에요. 힘이 없는 왕. 예, 이 왕의 사례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한번 가서 보시면, 그가 아마 11년인가 통치했는데 시드기야 얼마나 왔다 갔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뭐가 나타나? 아첨해갖고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간신배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갑자기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쩌면 왕한테 조언을 했든지 아니면 주변에는 간신배들에게 모함을 받았든지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이가 들어갖고 조언을 듣지 않는 이 사람이 폐위가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왕은, 새롭게 된 왕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늙은 왕, 말을 듣지 않는 그 왕은 원래 부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살다가 감옥에 갇히고 아니면 쫓겨나고 이래서 가난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부 아니면 지위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난과 실패는 우리의 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는 꼭 아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옛날에 다 가서 보시면 링컨이라든지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에 업적을 쌓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거다. 지혜. 예, 지혜를 찾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막 누리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선 뭐 이 사람이 영원히 잘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백성이 이 둘째 아이와 함께 하고 앞으로 좀 나라를 잘 세워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잖아요. 아, 이 다음 세대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인기가 곧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16절 가서 이제 보면은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왕을. 그전 세대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 내려요?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장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실제 장소에 가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보면서 아,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예.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3장, 4장 전체 이제 결론을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솔로몬이 저 위를 이제 바라봤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이제 14절 가서 보면 사람의 내부를 봤어요. 그런데 사람의 내부에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걸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을 내다봤더니 다 죽는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가서 또 주변을 가서 곳곳을 다녀본 거예요. 시장에도 가보고 법정에도 가보고 궁궐도 보고 길도 나가서 보고 이렇게 했더니 인생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구나. 예,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진 않는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인생 포기하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고립해서 은둔 생활해라. 산속에 들어가고 요새 자연인 많잖아요. 자연인 은둔 생활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 그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은둔 생활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이것을 감당하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항상 좋은 거, 밝은 거, 기쁨이 되는 것만 우리에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냐. 인생에 고통도 많고 가만히 이런 거 하나 생각하면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정,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고 교회 성도들도 좀 많이 사귀고 그래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독립적인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가르쳐요. 균형 있게 사는 거. 그래서 많든 적든 균형 있게 좀 이렇게 몸도 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휴가도 내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 이런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 옷도 사서 입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위얼스비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람의 특징일 거예요. 참 말을 재밌게 썼어요.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다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근데 다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을 즐기고 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쪽으로 푹 빠져갖고 결국 우리가 죽는데 앞날에 대한 이런 그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은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혼의 구원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살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비관적으로 여러분이 적당하게 균형 있게 그렇죠? 삶을 즐겁게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죄악이 아닌데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럼 모든 걸 다 잃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정에 대해서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정을 이제 친구들끼리 가지라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 자꾸 남자, 여자친구 이렇게 만나려고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찬수 목사님 뭐 조금만 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찬수 목사님 막 열이 나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동창회 왜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 다 가갖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그런 짓을 왜 교인들이 다 하고 돌아다니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초등학교 때 무슨 정이 있다 뭐 어쨌나 이래갖고 남자 여자들 막 정말 하나님이 다 이거 모르고 까놓고 보면 진짜 무지무지한 그런 음행과 간음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막 소리를 내서 흥분해갖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무슨 친구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잘 사는 게 가장 큰 우정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룸메이트가 아니고 소울메이트다. 소울을 서로 교환하는 사람. 그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좋은 우정을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라. 저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이제 지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고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러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실제로 그게 다 끝이 아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뭔가를 모르고 결국 죽잖아요. 그걸 결국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하고 결혼이 가장 중요하고 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 부부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 한창근 형제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꽤 이제 되셨는데 금요일 날 이런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사람의 만족은 물질로 물론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만족이 이렇게 누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참된 만족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여기에 순응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영어로 이제 워크홀릭이죠. 알코올릭이 아니라 워크홀릭.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균형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족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전도서 강의 마치겠습니다.